경제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어제 드디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딱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이템 하나 해결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예, 우선 좀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던 금리 인상이에요. 우선 이 금리 문제는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분야여서요. 제가 가급적 많이 안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이 연내에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결국은 2016년이 다가기 마지막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뭐냐,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
요게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막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나오면 아유 어려워, 난 모르는 이야기야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기가 싫어지죠. 이자가 낮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다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아, 뭐 굳이 애를 써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냐.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많이 주는데. 이러면서 사업을 안 하고 예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이 은행에 꽉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시중에 풀린 돈이 사라져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지. 그래야지 돈이 잘 풀리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면서 금리 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
금리를 막 마냥 내려서 돈을 시중에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엄청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돈이 너무 시중에 많으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경제가 또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는 곳이 한국은행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잘 보는 거죠. 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네. 아,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야지. 이런 결정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 혹은 너무 과열돼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은행으로 빨아들여서 조금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물가가 너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 조금 우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매월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화폐정책을 결정하는 제일 높은 기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정책 중에 제일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곳에서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웃기냐면 결정을 한 걸 보면 와 저렇게 훌륭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올렸다 내렸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뉴스가 되는데 실제로 얼마 올렸느냐를 보면 0.25%씩 올립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쥐꼬리만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고작 연 이자율 0.25% 올리고 내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0.25% 차이에 세계적으로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어제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를 올렸어요. 이걸 왜 드디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연초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만지작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보기에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시중의 돈을 은행으로 좀 빨아들여서 조금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못 올렸냐면 왜 만지작거리기만 했냐면 이 다른 나라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 영향력이 워낙 커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의 나라들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경제가 조금 회복돼서 금리를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요. 특히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남부 유럽 쪽은 뭐 경기 회복이 아니고 지금 아작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막 비는 거죠. 아, 지금 올리시면 안 됩니다. 큰 형님. 올리면 우리 죽습니다. 중국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다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칼을 뽑아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애매하고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계속 더 풀고 싶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예. 누구 때문이냐면 최경환이라는 작자 때문이에요.
누구더라 이 사람?
잘 기억해보시면.
닥치라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라 경제 한 10년 경제 근간을 망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래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책이 통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데 빚의 이자가 너무 높으면 아무도 빚을 못 내죠. 근데 이제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가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도 저금리였고 전세적으로 저금리였고 우리나라도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3, 4%밖에 안 됐었던 겁니다.
예. 예.
이게 만약에 10%다 이러면 최경환이 아무리 빚내서 집 사라고 한들 이게 먹히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자도 낮죠. 그러니까 최경환이 막 찔러버린 거예요. 빚을 내세요 국민 여러분. 돈 빌리세요. 이자도 싸잖아요.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세요. 부동산 경기 살려서 경제를 살립시다. 이 지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나라 경제가 좋아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안 됐죠.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이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내년에 세 번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아, 진짜 시한폭탄이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저 정도 속도를 내면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허덕대는데 이자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 겁니다. 이자 더 물어야 되죠. 당연히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지겠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자 갚느라 쓸 돈이 더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박살이 나 있는 소비가 더 침체될 겁니다. 경제 자체가 흔들흔들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어제 이제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엄청나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잘 표현한 기사가 경향신문 기사던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샌드위치 된 한국은행 고심 끝에 금리 동결 카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샌드위치 돼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이 올리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따라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올리면 한국은 정말 큰일 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은행에 빨려가서 안 그래도 안 좋은 경기가 더 박살나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은행 빚진 사람들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지금 금리를 더 내리고 싶을 거예요.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못합니다. 미국이 올려버렸으니까요. 미국이 올리고 한국이 내리면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많이 준다는 미국에 다 몰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래도 한국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올리자니 안 되고 내리자니 안 되고 샌드위치가 돼서 지금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내세운 카드는 동결 그대로 놔두고 눈치를 보자,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제가 연초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지금 한국이 기술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가 한 장도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마침내 그 일이 닥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간은 절대 보수의 편이 아니다. 우리 시민사회의 편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는 저는 더 거덜날 것 같아요. 새누리는 더 박살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만 고려하면 시민들은 전혀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진짜 시민의 편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요. 안타깝게도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시간이 흐른다고 보수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일은 절대 없어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시간은 보수의 편이 아니군요.
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보수가 회복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뭔가 빨리 한국이 체제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경제 면에서는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싸놓은 똥을 똥통에 담아놨는데 지금 이 똥통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자 입장에서는요.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초조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빨리 들어서서 법인세부터 올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복지정책을 대거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빈곤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를 하는데 이건 아주 일시적으로라도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푸는 이례적인 정책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소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시중에 확 푸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금리는 어차피 못 내리잖아요. 미국이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나 카드는 물 건너갔죠. 우리나라가 정부의 재정이 충분합니까? 시장에 풀 돈이 없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을 단기간에 확 펼쳐서 돈을 시장에 확 푸는 방법밖에 저는 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그 수요일에 12월에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국민의 피로도를 얘기를 하시고 또 시민의 성원 뭐 이런 게 제일 큰 이유겠지만 저는 경제적 이유로만 보면 12월 탄핵 인용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좋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짜 빨리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요. 뭐 제가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마무리되고 강력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새 정부가 빨리 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요일, 그 어느 때보다도 촛불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되게 허접한 팀을 좋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성적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 후반기에 들어오면 매주 주간 전망을 할때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 얘기를 한 8주째 들은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팀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도 황당해서 뭐 매주 분수령이야.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말았는데 촛불 집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요. 그런데 매주 중요한 촛불이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요일 방송 두 번째 브리핑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토요일 날 조금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몇주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하려고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오늘은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그 살아왔던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민중의 소리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에 왜 왔냐고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뭐제 대답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곰곰이 돌이켜보면 대학 다닐 때 저는 너무 주제에 맞지 않게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 만한 저의 책임과 저의 능력과 저의 여분에 비해서 뱉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책임지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꼬시면서 뭐 마치 곧 새사랑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마치 평생 동안 이 길에서 막 싸워갈 것처럼 과장도 했었고요. 막 그런 말을 뱉으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뭐 선동도 하고 그랬는데 아, 막상 이제 학생운동을 정리를 하고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비겁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길을 선택을 하면 후배들 보기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말해놓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다른 삶을 하니까요.
체제를 뒤엎는다고 해놓고 그 체제에...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못하겠는 거죠. 예. 그런데 정호희 대표님처럼 현장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삶을 할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비스무리하게 변명이 가능한 직업을 찾았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보기에 아, 야, 그래도 내가 뭐 삼성에 간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신문 기자가 돼서 그래도 좀 사회에 정의로운 일도 찾고 이렇게 살아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겁을 포장하는 수단이었었던 것뿐입니다. 신문 기자라는 것이 사회 기득권이 아닌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기득권에 편입되면서 그래도 뭔가 뭐 정의로운 일들을 찾아서 기사를 쓸게 이렇게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야비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그 한 가지 다행이었었던 건 신문 기자가 제 적성에 맞기는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 모든 삶에서는 동아일보 기자 1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참 내가 후배들에게 말을 뱉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민중의 소리에 입사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아, 내가 예전에 그 뱉어놨던 말의 빚 이거를 갚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불편할 텐데 아, 요거를 한 번은 갚고 가겠다라는 생각에서 민중의 소리에 입사를 했고 머릿속에서는 제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을 아무리 길어도 2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그때도 여전히 선택할 용기는 없었던 거고요. 그냥 한 1, 2년 정도 여기에 있으면 내 말빚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사는 게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고 또 민중의 소리라는 조직도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쯤에 여기에 정식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정규직이 아니었고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처음에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정식으로 입사할 테니 받아들여달라. 그래서 민중의 소리도 기꺼이 이제 저를 받아줬고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제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민중의 소리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직장 아닙니까?
급여 차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처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 국장한테 혼나겠는데 네. 얘기했다가.
아니, 차별이 없는 직장인데 홍보가 된 거지 뭐.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될 때는 혼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는 이 직장을 내 인생의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할 자신이 있느냐? 이게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뼈를 묻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정규직으로 계속 용병처럼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고 둘 중에 뭘 놓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걸 마지막 직장이라고 선택할 수 있느냐의 가장 큰 증거로 뭘 생각을 했었냐면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뭐 좋은 일도 많이 보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 경험상 여러 오랫동안 운동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차고 새로웠었던 순간보다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가 다시 지치고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게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어쨌건 좋다. 나는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적어도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지치지 않고 일하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이제 제가 작년 7월에 정식으로 입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겠다 이 결심만큼은 제가 꼭 스스로에게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지치고 이러면 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야단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안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노동조합의 그 지부의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어렵냐면 상급은 완전히 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부만 여러 상급단체 소속돼 있는 이 지부 중에 요 지부만 유일하게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필살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아무도 노동조합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조합원분들 제발 노조 모임에 좀 나와주세요. 뭐 심지어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보냐면 다음 강연 때 경품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예요. 경품을 안 걸면 조합원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분들이요.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거든요. 상급도 어용인데 조합원들한테도 외면받아요. 이 민주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요. 이러면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먹는데 다들 지쳐있는 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시작을 하셨으면 지칠 권리가 없는 겁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저랑 소주를 한잔 건배를 하시면서 아, 이 기자님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치지 말자. 우리가 지칠 권리가 있냐. 지치는 건 곧 우리한테 끝장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 고맙더라고요. 노조의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분들은 조합원들에게도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급단체로부터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오로지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몇 분 안 되는 조합 집행부들끼리 서로 지치지 말자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지금 몇 년째 여기를 끌고 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지난 한 주를 보면 아 이게 뭐야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 국면의 탄핵인데 금융권은 갑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행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는 말을 지금 흘리고 있어요. 신규 면세점은 허가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직무정지가 됐다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이 한 주 사이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모습이 상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선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혁명에는 항상 반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득권층의 반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럴 때 시민들이 지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저러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질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겨울을 기다리고 결국은 저러다가 지치겠지. 쟤네들이 8차 했으면 9차를 하겠어? 10차를 하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지치면 곧바로 반동의 역공이 시작되는
뭐
겁니다.
안 봐도 네. 비디오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 기득권층들한테요. 그 2016년 겨울을 달군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이 아,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절대로 쉽게 지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쟤네들이 이번에 진짜 질리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우리나라 시민들 열받으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들 끈기를 절대 못 얕잡아 보겠구나. 와, 진짜 질린다 쟤네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촛불을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쟤네들도 와,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들 겁니다. 만약에 각성을 못하면 각성을 할 때까지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쟤네들이 우리 시민들 촛불만 탁 보면 겁을 덜컥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뜨겁게 싸울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8주째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매주 매주가 중요한 주입니다. 예. 내일 나올까 말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요. 부디 망설이시지 말고 또 촛불을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과 함께 내일 광화문에서 같이 촛불을 들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산 이제 월요일자 기사는 금요일에 쓰지 않습니까? 그 조간신문 기자들이.
네, 네. 요즘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네.
미리 써놔서,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뭐, 전날에 수정하더라도요. 저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촛불이 많이 줄었다. 이걸 이미 써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예. 아, 가능하겠네요.
예, 예.
네.
아니, 사실, 실제 지난주도 보면요. 네. 이 조선일보가, 1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수 줄어. 이걸 소제목으로 뽑았어요.
정말 편집자가 금요일날 미리 일하고 갔나 보죠. 뭐.
정말 치졸한 놈들이더라고요. 네. 아, 이거 보면서 얘네들은 지금 촛불이 식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럼요.
뭐 해봐야 그럼... 안 된다. 네. 뭐 니들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 기득권 체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뭐 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에 불하면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팔을 찔리도록요, 지겹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는 못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여기에 대들었다가는 지들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예, 저 연결된 김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께 이분 한번 저 인물평을 듣고 싶어요.
네,
새 동아일보 편집국장.
아, 바뀌셨나요? 김차수 국장에서요?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신임 편집국장에 임명됐는데 미디어 오늘은 파격적 편집국장 인사교체 이런 제목을 달더군요. 파격 아닙니까?
네, 파격입니다. 기수도 꽤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김차수 선배하고요.
예예예. 예, 예.
김정훈 선배에 대한 평가요.
예.
선배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로는 예. 좋은 분이셨는데. 예. 어떤 시점부터 너무나 빨리 보수화가 되셔서
예.
저는 동아일보의 논조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직원들한테만 뭐 좋은 선임 이런 느낌으로서 그 사내에서만 변화가 있겠군요. 있어도.
네, 아마도 그런데 제 경험상 사내에서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보수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예.
네,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라는 자리는 올라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두신 거고요.
아, 아니 뭐 저야 뭐 다른 이유지만 네, 그건 예.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뭐 네네. 동아일보와 민중의 소리의 급여 차가 아주 현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은 없으셨어요? 동아일보나 그만두면은 예.
민중의 소리 들어갈 때요? 당연히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다니는 걸 처음에 한정을 지었었던 거죠. 그런데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라는 조직이 돈을 조금 못 벌지만 너무 다니게 하고 싶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연대감, 동지의 그리고 조직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없는 돈이지만 그냥 깡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게 서로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다른 불리했던 조건들이 저는 다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멋지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아, 진짜 전혀 아닙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과 내일 또 광장에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